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의 또 예배당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온 교회가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들을 통하여 큰 힘 얻는 복된 새벽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계속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룻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좀 여태까지 내용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주시는 말씀들을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뭐 굳이 말씀 제목을 뭐 정한다고 하면 지금 룻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목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창세기 해놓고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룻기에서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몇 개 제가 좀 써볼게요. 모세 오경은 출애굽 배경에서 창세기는 특히 모세 경을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또한 출애굽 배경에서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시작은 애굽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를 가요. 광야를 90일 동안 한 3개월 정도를 쭉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만나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최소한 40일 이상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레위기랄지 그 다음에 뭐 창세기 같은 내용들을 뭐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내산을 통과한 다음에 광야로 또다시 나가죠. 광야로 나가서 거의 38년, 그렇죠? 38년 뭐 한 반 정도를 광야를 쭉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광야를 걷는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 편, 요단강 저쪽 편이 가나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건넌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성경은 이런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뭐 많이 거론 안 하지만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어떤 지도, 지리 이런 것을 좀 보면은 성경에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모세에게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해. 어떤 희생 제사냐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렇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거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어떻게 봤냐면 그곳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며칠간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보게 되면 홍해도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내용도 사실은 여기 상관에서 작성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를 쭉 가는 이 내용이 민수기예요. 여기를 가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쓴 게 신명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신명기.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서 쓴 내용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쪽까지 반쯤 걸쳐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만에 가나안에 있는 대부분의 족속들을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고 13명, 17명의 사사가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가나안을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보여준 사사기고요. 그 혼란스러운 사사기 속에서 보아 같은 한 여인의 믿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룻이에요. 그 룻기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가 없죠, 지금? 창세기가 뭐 어느 선상에서 아마 쓰여졌을 것인데 아마도 이 언저리에 쓰였다라고 보고 어쨌든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지면 창세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창세기 그 얘기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여기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내용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당해서 쌀을 얻고자 곡식을 얻고자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13년 전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버림당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화해가 되어졌고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70인 정도가 애굽에 다 피난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까지가 한 430년 걸려요. 그냥 책은 한 장 사이지만 연도수는 400년 이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200만 명이라는 큰 거대한 창대한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죠? 200만 인구를 창대한 나라로 한 국가로 바뀌어졌고 애굽이 그들의 창대짐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고 더 어려운 폭정을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호소하는 기도를 듣고 그들을 출애굽하기를 마음먹고 부른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에게 줬던 메시지 하나가 희생제사를 드릴 것. 3일 정도 가서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언약의 시작이었고 한 두 달 동안 계속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요셉 이야기 앞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람 얘기 나오죠. 아브람 얘기. 그렇죠? 아브람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렇죠? 요 앞에 나오는 게 인간의 어떤 죄 이야기, 그렇죠? 창조 이야기 나오는 걸 쭉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3장 15절 그리고 12장 3에서 5절 여기 창세기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배경 내에서 저희가 말씀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인도받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지 않을까 싶고, 또 토요일 날 드리고 있는 우리 성경 모임, 우리가 메시지를 두 강씩을 듣는데요. 그 앞에 제가 성경, 어떤 성경 복음 이해를 위한 어떤 성경 개론, 이런 부분 서론들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전체 어떤 그림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놀라운 건요, 이 애굽부터 가나안까지 160km예요. 대략 160이면 여기서 논산까지, 논산. 장모님 논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맘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차를 타면은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제가 한 250km마다 한 번 쉬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 그냥 도착하는 곳은 논산이죠. 근데 여기를 40일 동안 간 게 아니고 여기를 40년 동안 갔다.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에 7년 걸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경부터 룻기까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냐?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인 거예요. 사무엘상하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왕도 없었고, 여기까지는 계속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창대하게 하겠다는,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에서 5절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쭉 드리고 있는 가운데고, 160km라고 말을 하면요, 하루에 뭐 8시간을 걷는다고 했을 때 1시간에 보통은 2km 걸으니까 8시간 걸으면 16km예요. 하루에 16km를 10일 걸으면은 160km예요. 아,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40년간을 가는 거죠. 왜 40년을 가게 됐냐?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까지 가면서 120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세대를 두고서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얘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막상 모세오경에 달려갔던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딱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온 데간데 없어졌고, 계속 그들에게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 가나안에 정복지 못했던 몇 개 족속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해. 사사기 내용이 350년간 내용이에요. 350년. 우리가 읽기에는 몇 장 안 되지만 사실은 그런 그 상간에 있던 사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 모압 여인, 그의 믿음이 있음, 그를 살렸던 탁월한 유력자, 그렇죠? 그 보아스,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 대충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대충.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알겠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내용은 모세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는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없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거의 480년, 450년 정도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였고, 출애굽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려. 제사를 잘 원어를 보게 되면 자바흐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직 모세가 40년간 왕궁에 있었고 40년간 광야에 있었고 도망자로 살다가 80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아직 모세 인생에 동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성경도 없었으니까, 모세에게는 또 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3일 정도 나가서 다 데리고 나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물을 갑자기 왜 얘기할까요?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에 드렸던 수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옷이 창세기 3장 21절인가요? 가죽옷을 해입혀요. 이런 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동물을 통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런 내용들과 출애굽기에 나와있던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내용과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출애굽은 모세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근데 출애굽기 내용에서 언약을 받고 보니까 독자인 성경을 읽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주신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결국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갔어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나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징표 삼아서 나가게 하신 거죠.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와서 말씀의 십계명을 받고 레위기 출애굽기 중간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요. 다 거의 다 동물에 대한 주요한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 때 가장 중요한 게 동물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치면서 계속 뭔가 연관성, 복선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성경이 안 보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고 읽혀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쓰게 했을 때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주시고 이중적인 의미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받았던 에바다죠. 근데 모세오경 같은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동물의 피에 제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어요. 성막의 내용이 뭐냐? 동물의 제사를 본격적 드릴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천막, 초막, 장막, 회막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성막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 그 부분들이 또 레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거쳐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일곱 절기 절기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속죄일 그리고 피는 생명은 어디 있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 말이 레위기에 나와요.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도 점도 없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었어요.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번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런 데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드렸던 제사가 오늘의 죄짐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대속죄일날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다양한 제사 형태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을 범했을 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던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쭉 그리고 그 민수기를 가니까 민수기에서는 가장 많은 불신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다. 예를 들면 반석 그리고 어떤 만나 그리고 노뱀 또 뭐가 있을까요? 도피성. 그렇죠?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은 민수기에 어느 모세오경 어느 책보다 민수기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 예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별, 한규 이런 내용도 사실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알 수 없는 어떤 상징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특별하게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하게끔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에 세워지면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그러면서 기름 붓다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처음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임을 계속 예표하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각 장마다 책마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고요. 신명기를 넘어가니까 신명기 10장 11절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말을 하면서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모세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는 것, 삼중직을 감당했던 되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음을 알 수 있고, 모세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신명기를 쭉 넘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요. 여호수아 넘어갈 때 물론 출애굽기 때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근데 참여했던 여호수아가 대표가 되어져서 여호수아서를 쓰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라합이 거느렸던 붉은 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들, 또 7년 동안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져. 물론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허락지 아니해서 몇 개 족속들이 남게 되었어요. 그 남은 족속들이 아주 힘이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왜 내가 다 정복하지 않고 몇몇 나라를 남겨두었냐,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들을 남겨뒀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어지면, 굳이 묵상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건데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뭐 건강이면 건강, 뭐 경제면 경제,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청년들 만나보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아우, 우리 집엔 누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이야. 그죠? 어떤 집 보게 되면, 아, 우리 집 우리 애 때문에 고민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누구 때문에 항상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달아보게 해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너무 큰 좌절을 한다랄지 너무 큰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아시고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면서 혼란의 시대를 맞아요. 다 리더가 한 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아담, 노아, 아브람. 창세기는 거의 아브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 깊고요. 아브람의 대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아브람이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을 줬던 그 언약이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계속 다양한 그리스도 예표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까지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응답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원했던 거, 기도했던 것들이 딱 막상 딱 성취되고 해결되었을 때 그 응답받고 해결받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가 그 전과 같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각 개인 인생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성도님들의 많은 생활을 통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응답을 주시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유지되거나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참 신기한 일이고 뭐 제 삶에서도 많이 보는 일들이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는 통치 역할을 했어요. 왕의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사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사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사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계속 제사장, 선지자, 왕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왕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계속 어떤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계속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계속 그 주신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 창세기 말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또 거론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사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놓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왔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이중적으로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계속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하는 것이고 과거를 바라보고 약속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저께 약속을 오늘 하지 않잖아요. 오늘 한 약속은 내일이나 내일 오늘 어느 이후 시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야 내일 광화문에서 그저께 만나 이런 말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야, 내일 모레 만나라 말하지 야 광화문에서 어제 만나 이런 말은 없잖아요. 약속은 다 미래를 두고 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예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언적인 내용들을 성취된 것들을 신약에서 계속 붙잡고 구약 하나하나 예언들을 성취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예언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와서 그들이 다양한 인물들 기드온이랄지 입다랄지 삼손이랄지 우리가 아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 등장을 하지만 그들은 혼란 가운데 빠졌고 대표적인 말씀이 그들이 각자 개인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소견대로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 배경이 사사기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한 다음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응답을 받은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늘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나한테 당장 사라지기를 간구하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진정한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어저께 말씀 주신 것처럼 에바다 눈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바다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철저하게 눈 열리는 거야. 저 깊은 속까지 눈 열리는 거야. 원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눈이 반짝 그냥 소경에 눈 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 안에 눈 열려야 되는 거야. 눈이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진정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에바다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서 룻기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룻기는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했고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 부를 자 두 가지인데요. 내가 너무 형편이 안 돼서 땅을 내가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을 혈통, 혈연, 친척이나 누군가가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게 일법이에요. 장결 두다가 한 판 물러 그러잖아요. 판 거를 물러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있었고 또 뭐냐면 첫째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둘째가 서방님인 나를 부인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씨를 이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팔았던, 나오미가 팔았던 땅들을 보아스라는 사촌이 땅을 다시 되찾아줬고 또 형제가 죽어서 씨를 잊지 못했던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척이 그를 부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문의 보아스가, 보아스의 후대가, 그 보아스가 뭐 할아버지죠. 보아스의 손자가 다윗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방 여녀로서 그런 역할들을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것이 누구죠? 오벳인가요? 뭐 그 자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 있는 계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사사기 혼란스러운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탁월한 유력자. 기업 부를 사람은 자유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땅을 사주고 또 부인을 맞아서 애를 낳은 다음에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 유산이 누구 거냐?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유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율법에 그 보면서 보아스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뭐가 연결되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을 수정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그렇죠? 계속 이후에 사무엘 상하부터 말라기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는 걸 발견할 것이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약속이라고 말하거든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 적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굳이 서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뭐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다양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록하려고 적혀졌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입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내용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안 보이기 시작하고 윤리책으로 철학책으로 처세에 위한 책으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알게 해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발견하게 인담을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또 말씀을 통한 큰 힘을 얻기에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여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들을 통하여 주셨던 에바다의 응답이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깊은 눈들이 열려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기에 부정확함 없도록 힘을 더하시고 눈의 수건들이 걷어지고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정과 형편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담을 내어 주옵시고, 한 주간 또 현장 속에서 인도받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인담을 내어 주옵시고, 14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힘을 내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더 질병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며 이끌려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